오늘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깨달은 후에 견고해지는 은혜. 우리가요 깨달아야 돼요. 신앙은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얼마나 많이 깨닫느냐 중요해요. 잘 깨달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깨닫는 과정에서 견고해지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고 또 영남 지역에 또 여러 가지 또 확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도 또 오늘 예배의 자리 또 이렇게 가득 오셔서 너무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 준비된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어요. 저는 이 다니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은혜를 받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말씀 앞에 엎드리니까 너무 은혜를 받아요. 이 4장을 준비하는데 야, 과연 하나님이시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 인생을, 나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아무리 세상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협하고 두려움이 가득할지라도 이 땅을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고 정말 깨달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견고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이 많은 양을 준비를 해서 하는 데까지만 하고 못하는 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도 빠지지 말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는 데까지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영화를 보다 보면요, 사람이 짐승으로 변하게 되는 소재를 갖고 만든 영화들을 보게 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짐승이 된다. 말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영화의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잖아요. 굉장히 호감을 갖고 즐거워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된 시대 속에서 정말 대단히 이게 섬세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려냅니다. 정말 그런 것처럼, 진짜 그런 것처럼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제게 궁금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왜 저런 황당하고 괴상한 영화를 좋아하는 것일까? 이런 궁금한 점이 생겨요. 저 말도 안 되는 영화를 도무지 어떻게 사람이 짐승이 된다? 이거는 어떻게, 이건 될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거기에 호응하는 것일까? 왜 거기에 이상하고 괴상한 거기에 호감을 갖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타락한 인간의 내면에는 짐승의 모습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흥미를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대리만족하고 있진 않은가? 짐승처럼 악하고 또 포악하고 정말 흉측하고 또 무섭고 사납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 인간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 생각 속에 절제됐고 참고 인내하니까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지, 만약에 인간의 본성 그대로 하라고 한다면, 행동하라고 하면 아마 심각해질 겁니다. 사회는 무질서하게 되고 서로 상처와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의 내면 속에는 마치 짐승과 같은 그 속성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리만족으로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만족해하는 거예요. 만족해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놀라운 것은 실제 의학계에 사람이 어떤 짐승으로 착각하고 그 짐승을 흉내내는 그런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병 이름이 어려운데 낭광병이라는 그 병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짐승처럼 착각을 하고 그래서 짐승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행동하는 그 병이 실제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질병이 예전에 옛날부터 그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 실제적으로 그 병을 앓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보면 실제 짐승처럼 행동합니다. 실제 질질 끌고 다니면서 손톱도 깎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고 완전히 거지 신세가 된 것처럼 그리고 짐승처럼 나 뒹굴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병을 알았을지 모르겠다 하는 추측을 하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꿉니다. 그렇죠? 꿈을 꿉니다. 사진. 예. 나무, 큰 나무를 이제 보는 거죠. 저 나무가 하늘을 닿았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하늘을 닿았다. 그리고 나무 무성해서 잎사귀가 무성해서 모든 그 생물들, 모든 가축들이 그 안에서 내려와서 쉬기도 하고 먹을 것을 먹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을 공급하기도 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나무, 어마어마한 영향력 있는 저 나무에 대한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이요. 그 꿈을 꿔요.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 순찰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예의주시하고 부단히 감시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의주시하고 부단히 감시하는 사람 갑자기 왜 하늘에서 이 순찰자가 등장하느냐. 자, 이 속성은 누가 가진 속성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주무시도 안 하세요. 주무시도 안 하세요. 그래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똑똑히 보세요.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잠잘 때는 못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무시도 않아요. 예.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순찰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눈동자같이 감찰하시고 두루 살피시는 분, 그런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순찰자 또는 거룩한 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무엇을 하냐면 저 나무, 저렇게 커다란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자릅니다. 그 잎사귀를 떨궈버립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다 헤쳐버립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다 떠나가게 하고 새들도 다 떠나가게 만듭니다.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어마어마한 나무가 그래서 얼마나 높으냐면 하늘을 닿았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하늘을 닿았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저 땅끝에서 그 나무가 보일 정도다 성경이 되어 있어요. 땅끝에서 그 나무가 보일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라는 사실을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모든 이 땅의 생물들, 이 땅의 동물들의 먹거리를 다 제공해요. 그들이 쉴 수 있는 쉴만한 자리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먹거리도 제공할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자, 이런 꿈을 꾸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굴까요? 뭘 상징할까요?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 자신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위치에 있어요.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 막강한 파워, 막강한 어떤 재력. 그가 하고자 하면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바벨론, 대단한 나라예요.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상상 못할 일이에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도 누구도 방해할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바로 그 꿈을 꾼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아, 영향력이 크고 먹거리를 제공하고 대단한 위치에 있고 높은 보좌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닿을 정도로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순찰자가 나오고 갑자기 거룩한 자가 나오더니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헤쳐버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나무의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이었어요. 다 부러뜨리고 부서뜨리고 해치고 다 쫓겨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그 나무의 뿌리에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지낼 것이고 그 마음은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일곱 대를 지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 다니엘 4장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숨차도록 1절부터 37절까지 쫙 읽어 내려갔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정리하면 먼저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가 포착되면 눈동자같이 두루 살피다가 교만한 자가 포착이 되면 그를 아예 어디까지 내려 꽂아요? 짐승의 위치까지. 그가 어마어마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가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가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를 어디까지 내려 꽂아요? 짐승의 위치까지 내려 꽂아요. 예, 네, 내려 꽂아요. 그래서 끌어내시고 내리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임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5절에 보면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번민하였노라 얘기합니다. 누가 내 살이 이제 번민하게 된 거죠. 두려운 거죠. 왜요?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꿈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 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꿈인데 왜 나로 하여금 이 꿈을 꾸게 했을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번에 꿈을 꿨을 때는요 자신이 꿈을 꿔놓고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놓고 모든 박수와 술객들을 다 불러놓고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내 꿈을 해석해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게 있어요.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고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서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해석을 못하죠. 뭐 무슨 뜻인지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느부갓네살은 누굴 찾아요? 다니엘을 찾아요. 다니엘을 찾아요. 18절 말씀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이방의 왕이 어떤 신관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종교신 어떤 다원주의적인 신의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마르둑 신의 최고의 신이었고 이 바벨론에는 다양한 신들의 종류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들의 영이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얘기하지만 결국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네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풀 수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과 신뢰를 주는 사람 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요 이래야 돼요. 다니엘처럼 믿음과 신뢰를 줘야 돼요. 번민하고 고민하고 막 아무리 고민을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함에 놓여 있는 사람들 앞에 믿음과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특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인정합니까? 알고 있습니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의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의 영이 계심을 알고 있었어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사실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초조했어요. 왜냐하면 직감적으로 그 큰 나무에 대한 꿈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이 사실이 전에도 한번 겪어봤거든요. 산산조가 자기의 왕국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 꿈에서도 분명히 좋지 않은 해석을 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직감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을 빨리 듣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듣기를 원해서 다니엘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좀 예리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맥없이 그냥 읽는 사람은 이거 발견 못하는데, 좀 예리하게 성경을 보는 분은 반드시 이 부분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한번 경험해 봤어요. 전에 겪어봤어요. 박수와 수객들, 지혜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해석, 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그 겁박을 했어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해석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니엘만은 해석을 했어요. 유일하게 다니엘만은 해석을 할 때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 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았어야 맞습니까? 가장 먼저 누구를 불렀어야 맞습니까? 자기가 밤새도록 번민하고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러놓은 것이 누구예요? 다시 술객과 박수와 걔네들을 불러놓은 거예요. 전혀 해석도 하지 못하는, 전혀 풀어놓지도 못하는 그들을 불러놓은 거예요. 자, 이상하죠?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렇다면 마땅히 당연히 이때에 이 상황이 되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다니엘을 찾았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정말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깨달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또다시 옛습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취약성이에요. 인간의 취약성,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좀 나아지면 하나님 무시해요. 하나님 없인 여겨요. 좀 살만하다 싶으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장난쳐요. 하나님 앞에서 장난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어설프게 섣불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흉내만 내요. 흉내만 내요.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다시 예수가로 돌아가지 않아요. 어설프게 깨달으니까 그것이 결국 다시 예수관으로 돌아가는 일이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고 그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송도 했어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놀라우신 일들을, 일하심을 고백했었어요. 그런데 어설프게 깨달은 거예요. 어설프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우상들을 따르는 자들을 찾고 다시 세상에 어떤 소위 지혜자라고 말하는 자들을 찾고 찾고 술사들을 찾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왜요? 먼저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예전 습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견고해지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인이 돼요. 어설프게 깨달아서는 안 돼요. 진짜 깨달아야 진짜 그래야 견고해지는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신앙은 어설프게 비스무례하게가 아니라 확실하게 깨달아져야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적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그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설프게 아는 것 같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섣불리 아는 것 같고 아는 척해서는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러한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예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능치 못할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이미 수없이 체험했단 말이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세요?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1분 1초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연약해져서 다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수없이 넘어질 때가 많아요. 또 작심삼일에 내가 본래부터 그런 자지. 아, 나는 가능성이 없는가 봐. 나는 안 되는가 봐.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다짐했어도 우린 쉽게 또 유혹에 빠지는 거죠.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음란한 사람인가 보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다시 약해질 수 있고요. 다시 넘어질 수 있고요. 다시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나도 다시 실패할 수 있어요. 다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시 예수관으로 돌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 예수관으로 돌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을 찾고 세상을 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실패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달랐어요. 어디요? 세상에서 방법을 찾았어요. 중요해요. 사탄은 오히려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봐봐, 안 되잖아. 또 실패하잖아. 야,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데, 야, 하나님이 너를 그럼 완전히 바꿔놔야지. 네 환경을 바꿔놔야지. 너한테 어려움을 주지 말아야지. 너한테 질병을 주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왜 너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없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경험하며 살아왔지만 내 일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내일 우리는 다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을 보세요. 그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결단하시고 다시 헌신하시고 다시 뛰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넘어졌다고 그래 속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속지 마세요. 나는 본래부터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또 하나님까지도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넘어졌다고 하나님까지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까지 의심하지 마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대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몸소 체험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진 보죠. 완전히 발가 벗겨지고 머리를 깎지 못해서 머리가 완전히 다 길어지고 손톱을 깎지 못해서 손톱이 왜 짐승과 같이 길어지고 저렇게 부끄러운 존재, 수치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물론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버림을 받지 않았을까? 왕궁에서 쫓김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있지만 어쨌든 실제 이 상황이 경험되어집니다. 왕으로서 대단한 권세를 지녔던 왕으로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북의 영화를 누렸던 최고의 나라에서 완전히 짐승과 같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저 거지와 같이 사는 그러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문제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던 일들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혀서 그동안에 쌓아온 모든 노력과 수고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다 빼앗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운명의 장난과 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뭔가? 내 평생에 고생하며 내 평생에 쌓아온 모든 업적들인데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도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제서야 보게 되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어찌 핸들링 할 수 없는 뭐 어떤 존재가, 어떤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나의 영역 밖에 어떤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 이 본문에서 그 해답을 발견하셔야 돼요. 37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움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고백합니다. 찬송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깨달음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역사, 우리 세상을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순찰자와 같아서 정말 주무시도 않으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감찰하시고 살피셔서 우리의 교만이 포착되는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끌어내리셔서 짐승의 위치까지 완전히 끌어내리셔서 망가지게 하는 것이 교만한 자의 최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때에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고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이고 가능성이 제로일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돼요.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높이세요. 이것이 영적인 교훈이고 진리예요.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교만한 자가 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만한 자가 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한 자가 되지 마세요. 겸손한 자가 되세요. 더 겸손한 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겸손한 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더 겸손한 위치에 들어가세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입장에서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입장에서 볼 때요, 자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을 멀리하고 뭐 이런 이유를 제공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의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라가 망한 게 자기의 뜻대로 된 것입니까? 아니요. 나라가 망한 것이 자기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왔던 거, 포로의 신세가 된 거,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된 것입니까? 아니요. 자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질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다니엘 세 친구는 바로 그것을 알았어요. 모든 것이 다 무질서예요. 다 망가졌어요. 다 끝난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실패한 것 같아요. 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가능성 완전 제로예요. 완전 제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하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여기에 또 은혜를 받아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 구루터기 사진. 구루터기 사진이요. 구루터기입니다. 구루터기. 모를까 봐 구루터기 있어요. 구루터기.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의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 적. 왜 남겨두셨을까? 왜 남겨두라 하셨을까? 도대체 구루터기가 무엇이기에, 구루터기가 어떤 의미이기에 왜 남겨두라 하였을까? 그 다음 얘기하죠. 타였은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자, 여기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구루터기는 뭐냐? 구루터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 그것이 바로 이 구루터기예요. 또 한 가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 그것이 바로 이 구루터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 한 가지 더, 아주 망한 것 같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지, 그것이 바로 구루터기예요.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남겨두라, 완전히 싸그리 다 제거하지 말고 그렇게 기세를 등등하게 자랑하던 그 큰 나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대단히 적 땅 끝에서 보일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던 그 나무는 완전히 다 밑바닥부터 다 제거하고 다 잘라버리고 잎사귀를 다 털어내고 다 쫓아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얘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찾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까지는 다 지워버리지 마라. 그 마음까지는 다 싸그리 다 지워버리지 마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요, 왜 이런 여지를 둡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는 주를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깨닫거든요.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기다려주셨구나. 참아주셨구나. 인내해 주셨구나. 실제로 이 말씀이 당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임하였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도 되는 거 없다고 생각될 때에 이 구루터기를 남겨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들이 읽게 되었을 때에 그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핍박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중이라도 완전히 싹을 다 지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지를 두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말이에요.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루터기의 비밀이었어요. 아, 너무도 놀라워요. 너무도 놀라워요. 지금 중국 우한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중에 기독교인들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커다란 핍박과 박해를 이미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번 미 폐렴 증상 이 현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벌써 이 중국의 특별히 우한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말로 닿을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박해 거점 도시가 바로 우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박해 거점 도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가 우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 십자가를 다 내려 불태우고 교회를 불지르고 교회 집계들을 밖에 다 해서 다 부셔버리고 내팽개쳤던, 이 일을 주도적으로 역할했던 공무원 1호가 바로 사망자 1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여러분, 우연의 일치예요 이게? 여러분, 어딜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이때 이 엄청난 재앙이 왔을 때 우한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봉쇄당하고 거기 차단을 당해서 거기서 갇혀서 그 어려운 신세에 놓여져 있는 그 기독교인들, 그동안의 핍박과 박해로 힘겨운 인생을 살다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중국의 정부가, 공산당이 바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두려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힘든 일이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여러분들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이 여러분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권, 주도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